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억류 미국인에게 6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북한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중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남북한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수와 임원 273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이 개막됐습니다. 이들 뉴스와 기타 여러가지 뉴스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매튜 토드 밀러 씨에게 6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이번에 어떤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예, 북한 당국이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은 그저 그 북한의 최고재판소가 매트 튜드 밀러 씨에 대해서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이렇게만 짤막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고와 관련해서 일본의 친북단체죠. 조총련의 그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조선신보는 밀러 씨에 대해서 이 북한의 최고재판소가 간첩죄를 적용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러 씨가 일부러 북한에 들어가서 이 북한의 감옥 생활을 체험한 다음에 북한의 감옥 실태 그리고 인권 상황을 앞으로 전 세계에 알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그 설명입니다. 이 조선 신보는 그래서 그 밀러 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된 것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장기간의 형인데요. 미국 정부는 밀러 씨의 이런 재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미국 무부의 그 머리 아프 국무부 대변인이 즉각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프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억류 미국인 밀러 씨에게 6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억류 미국인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볼모로 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고위급 인사 파견 같은 어떤 그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그 무고한 미국 시민들을 그 억류하고 있다 이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런 중형을 받았는데,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북한의 이 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그 북한의 재판은, 그 국제사회 시각에서 보면은 크게 다르고, 그래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체로 재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 죄를 지은 사람,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을 선임한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그 변호할 수 있는 그런 법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한 그 재판이 열리면은 당연히 공개리에 열려야 되고 또 네. 방청객들을 허용해야 됩니다.
네.
그 재판의 당사자, 관여자들의 그 참석을 허용해서 재판 진행 절차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라든지 이 공정성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매트 토드 밀러 씨에 대한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6년의 노동 교화형 말씀하신 대로 중형을 선고할 정도면은 이 법적인 논리 다툼도 상당히 치열하고요.
그렇겠죠.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장시간 그 재판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1심, 2심, 3심까지 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이것으로서 1심 1시간 동안에 그 재판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나고 이런 것은 국제 기준과는 사실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3명이나 되는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든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대북 특사 선정을 놓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건가요?
현재 미국은 그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서요. 뭐 특사를 파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언급을 얘기하면 그 상당히 그 광범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VOA를 비롯한 그 언론 그 보도를 보면요. 그동안 이미 미국은 그 북한에 대해 그 로버트 킹 특사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북한이 이미 거부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그 뒤로도 그 로버트 킹 특사 외에 그 정치인이나 고위급 인사를 보내겠다 이런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북한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인 저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사자인 로버트 킹 인권 특사도 입장을 밝힌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로버트 킹 특사는 그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투고를 하기도 했고요.
네.
또 AP 통신과도 인터뷰를 하기를 했죠. 그래서 네. 그 북한 측이 그 고위급 인사, 새로운 고위급 인사를 특사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미국 측의 타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억류 미국인들의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 외에는 사실 그 어떤 사람을 고위급 특사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요. 이 가장 최장기 지금 억류 미국인이죠. 이 케네스 배시의 어머니가 배명희 씨인데요. 이 배명희 씨가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요. 이 북한은 케네스 배시에게 이 대통령급의 특사가 와야 당신이 석방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급의 특사라고 한다면은 사실 CNN 방송과의 그 인터뷰에서 억류 미국인인 제프리 파울 씨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네. 아니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내심 그런 중량급 그 대통령급의 인물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지만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동안의 그 상황과 그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평양 당국은 역시 북한 저 미국으로부터 고위급 인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뭐 전직 대통령급의 그 인사가 와서 그 이들을 저 석방 오면은 석방해 줄 수 있다 이런 아마 의도를 가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그 적절치 않다 그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이 억류됐을 적에 그 미국의 그 전직 대통령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도 하고 또 석방을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무슨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이 변했거나 무슨 북한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됐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뭐 미국의 높은 전직 대통령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속된 말을 하면 포물 제군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그 시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미국 정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도 참 궁금한데요. 그 미국 정부에서는 어느 특정인의 그 제한을 하지 않겠다. 뭐 가능성은 있다고 뭐 열어놓은 것 같지도 않습니까? 최근에
예,
그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로버트 킹 특사를 방북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이미 그 좀 이제 배제 고려 상태에서 배제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새로운 인물을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은 그 어떠한 노력도 그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을 정례 브리핑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울러서 동시에 미국 정부가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다 공개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특별히 누구를 선정해서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이 북한이 특히 먼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미국 정부는 사실 이 억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인도주의 목적에서의 그 일과적인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맥락의 그 고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말씀대로 그래서 과거에 카터 전 대통령이 가기도 했었고 또 로버트 킹 특사가 가서 억류 미국인을 다시 데리고 온 적도 있었지만 미북 관계에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정부는 로버트 킹 특사의 그 AP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억류 미국인 석방이 미북 간의 그 새로운 차원에서 대화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 억류 미국인부터 석방을 하면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미국과 뭔가 대화를 좀 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좀 고려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 살펴봤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요. 미국-한국 관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5일에 워싱턴에서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이번 회동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는지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것이었기에 그랬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한국의 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또 백악관의 그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그 양국의 그 최고 지도자 최측근에서 그 외교 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아주 그 중요한 당국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 워싱턴 시간으로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만나서 그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백악관에 따르면 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정부의 그 북한 정책 또 특히 그 통일 대방론 드레스단 구상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고요. 또 수잔 라이스 안보보좌관도 그 미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 정책 또 양국 관계 강화 또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그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그 한반도에 관해서는 역시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죠.
네.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가 진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미 간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부분이 언급이 됐었고요.
네.
또 관련해서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의 협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번에 그 김관진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워싱턴 방문과 관련해서 이 한국 언론들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실장의 그 상대는 백악관의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네. 네.
그러나 이제 김관진 실장이 한국의 부총리급 인사고요.
네.
또 전직 국방장관으로 오래 재직을 했는데 사실 이번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는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의 네.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국무장관도 사실 면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관진 실장이 좀 적절한 때 방문한 게 좀 아닌 게 아니냐. 미국이 국무장관이든 국방장관이든 지금 최근에 그 이라크 또 시리아 문제 등으로 상당히 그 매우 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사실 면담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냐 이런 지적들을 한국 언론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와서 그 대화하는 중에 미국 측이 특히 강조한 문제가 있다면 뭐였습니까?
네, 뭐 한반도 문제는 앞서 다 말씀을 했고요. 미국 측 그 라이스 보좌관이 강조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문제 외에 이라크와 그 시리아 일대에서 그 준동하는 그 이슬람 테러단체죠. 그 ISIL 문제와 서부 아프리카의 그 급성 열병 바이러스인 에볼라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 한국을 비롯한 그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 포커스 억류 미국인 문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 미한 안보 관리 회동 등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된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 총회와 함께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이것도 역시 큰 그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것은 유엔 총회의 공식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이것은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행사로 열리는 것인데요. 뉴욕 현지 시간으로는 23일 날 열리게 됩니다.
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리고요. 거기에 한국의 외무장관, 또 일본의 외무장관, 그리고 유럽연합의 외무장관 등 해서 대거 참석하게 되는데요. 이 모임은 사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 총회가 열리는 기간에 장관급, 외무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북한 인권을 논의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사실상 전에 없었던 그런 행사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에 아리아 형식으로 해서 비공개리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만큼 국제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만큼 상당히 폭넓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고 또 뭔가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박성들이 점점 더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인권단체 또 전문가들이 캐리비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요 인권단체와 연구소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 존 캐리 국무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서한에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주문했는데요. 캐리 장관에 대해서 유엔 총회 기간 중 북한 문제에 대한 고위급 접촉에 직접 참가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는 문구가 포함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 남북 간의 어떤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은 다음 주 초에 유엔에 도착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한국 정부는 리수용 외무상과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사실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리수용 외무상이 한국의 장관급 유엔 총회 현장에서의 장관급 외교장관 회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인데요. 앞서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 안보 포럼에서도 리수용 외무상과 윤병세 외무장관이 각각 동시에 참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여기서도 여러 가지 관측들은 있었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북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제안한 남북 간 고위급 접촉을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무장관 회동을 할지 여부는 사실 분명치 않습니다.
네. 북한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북한이 지난 5월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 영어로 약자로 UP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대부분 거부했다는 뉴스도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이사회인데요.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UPR이라고 영어로 합니다.
네.
그런데 총 유엔이 북한에게 권고한 게 총 286건인데요. 북한은 이 중에서 113개의 권고만 수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것을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요. 사형 집행, 또 자유시장 활동 지원, 또 언론 자유, 연좌제 폐지 이런 내용은 거부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것은 북한에서 인권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인권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은가요?
아, 아닙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 과거에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인권과 관련해서 성명이나 논평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네네. 이번에 그 북한이 그 발표한 인권 보고서는 분량으로 치면 200자 온 거지 700자 분량입니다. 아, 그래서 아주 북한의 주민들의 그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북한의 인권보장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의 기구죠. 조선인권연구협회라고 하는 기구의 그 보고서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장문으로 그 네.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 국무부가 매년 그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 여기에 말하자면 북한 인권 문제를 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 공박 내지는 반박의 형식 으로 나온 것인데요. 아, 이번에 그 보고서를 보면 사실 최근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나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는 이제 북한 말고 이 서방 국가 특히 이쪽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쪽에 참 인권 위반이 많다. 뭐 그런 걸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가령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 중에는 최근에 미국 미주리에서 네. 그 퍼거슨 씨라는 데서 왜 흑인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아,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시위가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됐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의 말하자면 일반 미국인들에 대한 아, 그 말하자면 이제 상당히 격렬한 그 진압 제동이라든지 네네. 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서방 측이 주로 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그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 북한 인권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네. 이 한마디로 북한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북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 180도 현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국무부는 그 매년 그 북한을 최악의 인권국가로 지목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그 10만 명 이상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대표적인 또 인권 유린 사례로는 그 성분 문제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그 탄광서 일하는 광부면 그 자식도 그 평생 그 광부가 돼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농부면 또 계속 농부가 돼야 되는 이런 그 사회주의에도 이런 게 없고 마치 그 조선시대의 그 봉건제도와 같은 이런 아주 가장 심한 인권 유린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유엔 총회로 다시 돌아가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23일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의 외교장관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 대통령의 목소리 여기서 잠깐 들어볼까요?
북한과 이번에 뭐 특별히 따로 뭐 접촉한다든가 이런 것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하고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한 그 내용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건데 여기에서 밝힐 내용이 어떤 것들일까요?
예, 아직 청와대가 이 공식적으로 그 연설의 대강에 대해서 설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최근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 와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 설명한 내용들이 주로 담기지 않겠느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방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또 드레스덴 구상 또 통일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그 미 조야에 설명을 한 것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자기니 직접 육성으로 유엔 총회에 처음 데뷔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죠.
네. 이 자신의 그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의 핵 문제가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에 언급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기조연설도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이것도 좀 궁금한 내용인데요.
네, 리수용 외무상이 어떤 연설을 할지는 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 보도나 그 과거의 사례를 참조해 보면요. 그 이수용 외무상이 대개 기존의 북한 당국의 입장을 그냥 되풀이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핵 개발 문제는 그 미국의 그 위협 때문에 그 할 수 없이 한 것이다. 아마 이런 주장이 될 공산이 크고요. 미한 군사훈련도 이것이 그 북한을 겨냥한 일종의 뭐 북침 군사훈련이다. 핵훈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에는 그 인권이라는 것이 없고 그 미국이나 그 다른 나라들이 인권을 빌미로 그 압박을 하고 있다. 아마 이런 주장이 기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이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또 뉴스가 됐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최근에 이 한국 청와대에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도록 하라 이런 전통문을 보냈다는데 이 전단 살포 중단이 고위급 접촉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북한 측의 그 한국에 보낸 그런 그 전통문의 내용을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의 청와대가 그런 그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위급 접촉이 바로 이 전단 살포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네.
한국 청와대 발표로는 이것이 고위급 접촉의 전제 조건인 것으로 북한 측은 그렇게 두 차례 전통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은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 개성공단 선진화를 위한 그 삼통 문제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제도 전단 살포 중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재개될 수 있다. 이 삼통 문제 논의요. 이렇게 한국 측에 별도로 전통문을 통해서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위급 접촉을 지금 북한이 피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풍선에 그 물건을 매달아서 이제 북한으로 날려 보내는 소위 이제 전단 살포 이것이 주로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그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최근에 21일에 전단 살포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은 그 북한에서 청와대에 전통 보낸 이후에 또 나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박상학 대표 말 잠깐 들어볼까요?
전단 20만 장, 1달러짜리 1000장 하고요. 그 전에처럼 우리 서책자도 넣고 DVD도 넣고 북한에서 북한 인민이 수혜자가 보내지 말라면 안 보내요.
이 박 대표가 북한이 최근 한국 정부에 전통문을 보내서 이 전단 산포 중단을 한 것과 관련해서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 통일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정부 측에서 우리 보고 하지 말라 하라 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얘기고 또 이 단체 자체도 정부 측에 또 그것 때문에 접촉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정부와 자기들과는 별개로 움직인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어떤 물건들이 보내집니까? 여기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런 전단이 가서 과연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이라는 게 뭔가요?
네, 앞서 그 박상학 씨가 뭐 얼핏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대개 뭐 서너 가지 종류를 보냅니다. 그 전단이니까 역시 전단을 보내고요. 이 전단에는 그 북한의 그 허상, 북한 당국의 그 주장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거짓이다 이런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그 1달러짜리 그 돈도 많이 보내고요. 네. DVD 또는 조그만 소책자 이런 것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뭐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데요. 최근에 그 북한이 그 남북관계, 남북대화 또는 뭐 남북 고위급 접촉에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전단살포를 그 전제조건 이걸 안 하면 계속하면 우리 안 나가겠다 이런 걸로 이런 걸 미뤄봐서 역시 그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국의 청와대는 북한의 이런 요구 또 계속되는 탈북자들의 전단살포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그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와 한국 정부 당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 쪽에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민간단체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의 법적인 그 자유로운 활동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평화의 물결 그리고 아시아의 미래를 구호로내건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이 19일 화려한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서 막을 올렸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열리는 이 인천아시안게임의 개요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17회 인천아시안게임이죠.
네.
아시안게임이 시작된 게 지난 1951년에 인도의 뉴델리에서 그 처음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에 그 17회째를 맞았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45억을 대표하는 아시아 45개 나라에서 13,000여 명의 선수 임원진들이 그 참석을 했고요. 여기에서 천여 개의 메달을 놓고 40여 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은 이번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열고 있지만 그동안 앞서 두 번의 아시안게임을 개최했습니다.
네.
19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이 있었죠.
네.
그리고 2002년에는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 선수와 임원 등 해서 총 273명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들이 이전과는 달리 다른 나라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이번에 보면 활발한 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주 뭐 선수들도 스스럼이 없고요. 이미 또 그러고 뭐 축구 경기는 시작됐는데 축구들도 아주 뭐 굉장히들 성적도 좋고
네.
또 특히 그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그 여러 가지 뭐 인터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손들 들고 아주 밝은 표정에서 그 아주 그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19회 개막식에서도 북한 선수단이 일본 선수단의 뒤를 이어서 입장을 했는데 역시 미소를 띠면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입장을 했고요. 또 관람석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참 따뜻한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북한은 지난번에 광저우 대회에서 중국 광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6개로 종합순위 12위를 했는데요. 이번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북한은 사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아시아 게임에서 10위권 이내에 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지난번 광저우 대회에서는 12위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목표는 다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 북한은 그동안에 아시안 게임에서 80여 개의 메달을 땄는데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100번째 금메달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아마도 100번째 금메달을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달성하게 되면 10위권 진입도 가능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전통적으로 그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뭐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나요?
대개 뭐 한 10개 종목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축구도 잘하고 있고요.
네.
또 체조, 역도, 레슬링, 사격, 양궁 뭐 이런 것도 잘하고요. 그리고 권투, 유도 이런 것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미 국무부가 억류 미국인에게 6년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북한의 판결에 강한 비판을 했다는 소식, 또 유엔 총회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이 과연 이루어질지 그런 전망, 그리고 인천 아세안 게임에 관련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